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분명한 구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과 또 다른 한 부분은 여러분은 예수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들어 배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르침,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이 가르침은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 현실의 다른 두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17절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처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읽을 때 이 명령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어떤 사명,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언,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뜻과 그 의미가 축소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명령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령으로 읽었기 때문에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보통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굳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면 보내는 선교사 정도지 제가 가서 증인이 된 선교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쫓아오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됐다는 뜻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바 성령이 오면 You will receive power.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증인이 된다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곧 증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것은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는 것은 증인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존재론적인 선언은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아요. 이건 아주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촉구와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말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그들과 함께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여기 힘들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그룹 프레셔라는 게 있어요. 전에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 또래 집단에서 내 삶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은근히, 아니 대놓고 압박을 줍니다. 사실 너 왜 그래? 하는 이런 질문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게 되냐면, 야, 너만 예수 믿어? 신앙 가진 사람이야? 너 몰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건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따라 걷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것을 따라 걸었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 그들의 총명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그 마음의 뜻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심중의 헤아리 돼, 그게 마음의 헤아리 돼, 혹은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할 때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의 총명, 영어 번역으로 뭐 understanding 하는 이 총명이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헤아림, 생각의 틀, 소위 말하는 mindset 같은 거죠. 근데 이 mindset라는 건 마치 우리 그 떡 반죽을 넣어가지고 그 떡 반죽을 그 틀에 밀어 넣을 때 동그란 틀에 틀어 넣으면 동그란 가래떡이 나오고 이걸 절편에 이렇게 틀에 넣으면 절편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세상을 규정하는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그 마음의 틀에 그 마음의 틀이 어두워졌다. 그 마음의 틀이 캄캄하다. 그 마음의 틀에 빛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란 이 무전제의 상태인데 거기는 공허하고 흑암이 캄캄함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결국은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헤아림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이 상태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에 보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진 상태, 그 뿌리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의 상태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의 상태라는 것은 그 어떤 결정이에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예요. 그 마음이 그들의 생각의 틀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마치 그 어떤 용기에 뭐를 꽉 채워놓으면 그 꽉 채워놓은 것 때문에 그 용기가 단단해지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단단해져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이어지는 그 함께 설명했던 이 표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이 상황을 제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할 수 없도록 그 단단해진 상태 뭐 이렇게 제가 비유했는데 이 마음에 굳어진 상태를 우리가 그 일어났던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복음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고치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네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손 마른 것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그 손 마른 것으로 인한 고통 얼마나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일고의 생각도 일고의 느낌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그의 고통을 안식일에 예수께서 없애는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려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연민도 동정도 애통함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하게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는 종교적인 명분, 정치적인 대의, 이 일과 이 질서를 깨는 사람은 그러므로 징책되어야 한다. 혹은 그러므로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죠? 이런 종교적인 명분, 대의, 그래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려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그들의 생각 6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드러나요? 나가서 헤롯 땅과 더불어 상의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살인의 동기를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못했고 반응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는 무지함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무지함이란 그러므로 이 무정함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척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 보세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의 수치와 범죄를 누군가를 그 고발하는 그 정치적 기제로 쓰잖아요. 얼마나 비정해요. 얼마나 무정해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로 자기의 생각으로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들은 무정해지고 무정해진 그들은 얼굴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거죠. 수치지심이 없어요. 마음이 상태가 이러해서 낯이 두꺼워져서 수치심을 모른다. 이거 후한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저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말이 된다 강변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아니 너는 그럼 안 그랬어 너보다는 좀 덜했잖아 라는 뻔뻔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상태로 인해서 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indecent,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에, 고상하지 못한 일에, 냄새나는 일에, 더러운 일에, 추한 일에 자기를 그냥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 건네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 욕심에 따라 이끌리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명으로 값주어 네가 목숨을 팔아먹었다는 이런 아주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20절에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강렬하게 대조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이방인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맥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20절에 오직 여러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웠대요. 그리스도란 누구죠?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란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구원 주시는 분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하고 다시 그 의미를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해서 괜찮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든 어떻게 무슨 죄를 짓고 살든 결국은 괜찮아 봐줄게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그 크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게 구원이에요. 이 새로운 삶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이 삶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21절에 다시 어떻게 대조하냐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듣고, 여러분은 예수를 듣고 참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말이 예수를 듣고 예수 안에서 배웠다라는 말로 매칭이 돼요. 그리스도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이 세상과 현실을 초월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고 이 땅에서 그 먼지와 더위와 수고와 피로를 다 우리와 똑같이 겪어내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에게 듣고, 아니 그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그 모든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존한 인물인 예수에게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요. 하늘의 진리가 이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저 저잣거리에서 지금 코비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 상식, 정의가 무시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순종으로 번역돼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운 거는 예수를 듣고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그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사 그가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고 보이셨던 그를 배우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를 듣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게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의 표현에는 이 시제가 다 드러나 있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진리 되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듣고 예수에게서 배웠는데 무엇을 듣고 배웠냐면 첫째, 삶의 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삶의 방식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사람을 여러분은 벗어버렸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이 벗어버리다가 부정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되었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렸다 는 것을 뜻합니다. 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트루라는 게 의와 거룩함을 설명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빚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여기도 입었다. 이건 새 사람을 입었다도 부정과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the spirit of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혹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케 된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배웠다예요. 배웠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걸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돌이킨 은혜가,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 22절과 24절의 현실은 이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날마다 그와 더불어 머물러 날마다 그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참된 의와 이 참된 거룩함,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 24절 말미에 나오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란 뭐죠?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예요. 창세기도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서 네 자손이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현실은 도저히 어떻게 이해도 상상도 헤아려지지도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의롭다, 성경의 의롭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된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마치 청유형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혹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읽기 쉬운데, 원래 그 표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의예요. 그럼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 머물러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사무심이 거룩함이라고요. 성경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심지어 우리 육체를 향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요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된 상태가 의의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의 회복하게 된 상태로 그의 소유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된 확실하게 확인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떻게 확인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의 금술이 좋고 그 사이가 참 건강하다라는 말은 그 두 인격 사이에 말에 진실하고 그 둘 사이에 그 서로에게 하는 말을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말을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따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고 하나님이 하자시는 것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 현실이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죠?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광호하기까지 한 교만한 말처럼 들려요. 야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잘났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근데 그 앞에 있는 조건의 말이 중요해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여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내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 되어서 내가 그를 닮아가는 사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저도 닮고 싶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고 싶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버지의 형상을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결정으로 내가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5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뭘 배웠다고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의 삶을 벗어버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그의 관계 가운데 그와 교제하면서 그의 거룩한 소유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유,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 두 사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 이 사실은 은혜로 확증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저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 우린 여전히 잘 우리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셔가지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을 정하시고 그 주님이 정하신 분량에 따라,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벌려서 거기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은사를. 근데 그 은사를 맡기신 그 주님의 분량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에 따라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행했는데, 주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딛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변화, 내가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면 전에 애통하지 못했었는데 새롭게 애통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에 눈에 밟히지 않는 사람이 새롭게 눈에 밟히는 이 마음의 무지함이 깨어지는 이런 변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린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말미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배웠다라는 말에는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훈련의.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훈련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혼자 싸우다가 넘어지면, 아, 이게 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를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수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건 개인적인 회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서 회심하면 그 회심에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빚어가고, 힘들 때 아니야, 아니, 나 이건 도저히 아닌가 봐, 아니야 네가 맞아, 우리 같이 가자, 힘들 때 어깨 동무도 해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격려해 가는 거죠. 오늘 주신 이 에베소 말씀의 그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말씀에 이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부분이지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리에파나 무할리에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르고 우리 가운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세계관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물과 기름 같기도 하고 물과 불 같기도 하고 어둠과 빛 같기도 한 서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들의 심령이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넣으시는데 밀어넣으시는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말씀을 같이 들을 때 더 명징하고 더 분명하게 그 말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더 예민하게 아주 긴밀하게 반응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빚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리고 그 뜻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다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이게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단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된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배운 바, 가르쳐 주신 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교회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간에 많이 쫓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략대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괜찮다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랬던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 주님과의 교제 날마다 우리 삶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싸우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 진리가 함께 있는 예수를 듣고 예수에게 배운 대로 옛사람을 벗게 된 바 그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교회된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